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 말고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묵상해 가면서 찬찬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고 또 제목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전체가 한 음성으로 크게 졸음도 쫓을 겸 또 피곤도 쫓아낼 겸 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시는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만큼이나 많은 독자들에게 잘 알려지고 또 많이 암송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특별히 역사적으로도 많이 낭송이 되었고 또 영화에도 쓰여지기도 했죠. 혹시 여러분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 그걸 볼 수가 없는 영화인데 그게 1960몇 년도에 나온 영화라서 후에 아마 재방송이나 고맙습니다. 재방송이나 아니면 또 성탄절 때 자주 해주는 거니까 보았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여자는 상처한 어느 스위스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해군 장교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집에 딸들이 아주 많아요. 딸 부잣집이에요. 그러다가 사랑이 무르익고 싹이 터서 그 해군 장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돼요. 가정교사였다가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가 그 나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 군대로부터 징집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장이 발부되죠. 그래서 그 히틀러 군대의 영장을 피하기 위해서 고국 오스트리아를 떠나기로 탈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회를 끝내고 딱 조명이 꺼지는 어두운 틈을 타서 온 가족이 탁 이제 사라지는 건데 어디로 숨냐하면 전 부인이 가끔씩 마음의 안식을 찾았던 어느 수도원으로 숨어듭니다. 이 사실을 안 그 독일 군들이 무섭게 추적을 해와요. 그때 그 마리아가 바로 이 시편을 막 절규하듯 기도하듯 낭송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성경 구절을 거기서 낭송을 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국경을 넘어서 그 알프스 전경이 쫙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그 고개를 언덕을 넘으면서 이제 스위스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영화가 갖는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얼핏 그 영화에 이 성경 구절이 암송이 되고 그런 알프스의 풍경과 무사히 온 가족이 스위스로 탈출을 하게 되는 장면이 굉장히 사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긴장감과 또 이 성경 구절이 탁 매치가 되도록 그렇게 연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마치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간절히 그 위기를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탈출시켰다. 그래서 마치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어떤 응답과 해결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게끔 그 영화가 은근슬쩍 이렇게 이 본문을 엮어서 본문을 사실상 오해시키는 실수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본문이 아닙니다. 1969년도는 우리 인류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뭘까요? 인류가 최초로 30만 킬로가 넘는 달까지 날아가서 아폴로 11호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에 인류의 첫 발자국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그 우주인들이 그 달에서 바로 이 시편을 낭송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잘못 오용되어진 신뢰를 다 뒤로 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정말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제목으로 삼기 전에 이 본문이 말씀하시고 드러내는 내용대로 그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우리 인생의 1차 문헌이어야지 2차 문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가끔 성경을 요술방망이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또는 내 전 인생에 걸쳐서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발견하여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1차 문헌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2차 문헌으로 대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냐? 내가 뭔가 절실히 필요해. 그리고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기자가 나랑 비슷한 심정으로 시 한 편을 써놨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오늘 내 기도 제목에 적합한 내용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태도. 그것은 상당히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만 역시 성경을 2차 문헌으로 대하는 태도예요. 성경을 1차 문헌으로 대한다는 것은 항상 모든 삶의 기초 그리고 삶의 방향이 성경에서 시작돼서 성경에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게 바른 태도라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기도의 시간에 그런 힘있고 능력있는 말씀으로 적용되고 작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제목을 좀 봐야 돼요. 제목 시편 120편부터 121편, 122편, 23편 이렇게 쭉 15편은 시편 중에서도 유명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묶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5편은 전부 제목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사용되어지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 민족사의 고난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던 악기를 그 강변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찬송도 끊긴 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울고 눈물 짓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들 속에 그 강변이라는 그 강을 히브리 말로 보면 그 강자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반드시 정관사가 있는 강은 무슨 뜻이 되냐면 관계 수로를 얘기합니다. 즉 사람이 혹독한 노동력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강이다 그 말이에요. 자연적인 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소한 태도와 표현 하나가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혹독했고 힘겨웠고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구분을 싹 없애놨어요. 참 딱하죠.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정관사가 붙어있는 강이 있고 안 붙어있는 강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있을 때는 그 히브리 노예들의 혹독한 노동력을 통해서 강을 만듭니다.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수로라는 강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여 쓰기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전부 히브리 노예들이 합니다. 그렇게 고국 땅을 떠나 먼 나라로 끌려와서 그거 다 지식인들이 끌려왔거든요. 끌려올 때는 몸이 편했던 사람들이에요. 몸이 편했던 사람들이 먼 나라로 포로 생활에 끌려와서 매일매일 고달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눈물이 깊어갈수록 고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고통의 세월 속에 주옥 같은 영혼의 열매들을 귀한 시어로 만들어 놓습니다. 후대에 그래서 이 시들은 전부 그 성전을 향할 때 쓰는 노래로 그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후손들에게까지 불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배경을 미리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시를 보면 이 시 한 절 한 마디가 그들의 고통이 서려 있고 눈물이 배어 있는 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는 오늘 오전에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친구는 아주 그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 일을 접고 미술을 해야 되겠다 고민할 정도로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이제 설교할 본문이니까 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네가 그림을 좋아하니까 이것을 만약에 네가 화가로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겠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시인데 평범한 산을 그릴 리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겠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를 해요. 자기는 만약에 이 시편 121편을 그림으로 화폭에 담는다면 원근법을 무시하고 그 산을 그리겠대요. 원래 그 미술가들의 세계에서 이 원근법을 쓰는 것은 그것은 허상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실체를 제대로 그리려면 원근법을 없애고 그리는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미술가가 피카소입니다. 그래서 피카소 그림에는 원근법이 완전히 무시되어 있죠. 그리고 소를 그려도 그 소 모양이 좀 이상하죠. 상징화시키고 자기는 이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히브리 노예들이 조상적부터 그 고통스러운 매일매일을 이런 시어로 만들어낼 때 그것을 역사의 저 멀리 어느 한 정점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이 본문을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이 시편 121편을 그림으로 표현하라면 첫 번째 원근법을 없애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머릿속에 원근법을 무시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오늘 내 사건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 눈물이 돼야 되고 질문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선 이 산의 정체를 좀 밝혀야 되겠어요. 몇 가지 학설이 있어요. 1. 이 산은 예루살렘 산을 말하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낮고 큰 올망졸망한 산으로부터 큰 산까지 많은 산이 이렇게 빙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을 한번 보니까 서울이 참 산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어요. 보니까 그죠? 저 평창동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가 부암동인가요? 거기 가면 그 아주 참 아름다운 카페들이 이렇게 산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 카페 이름이 지금 얼핏 기억이 안 나요. 산모통이 카페인가요? 그런 카페가 있어요. 거기 드라마도 찍었다 그래서 이제 아내의 안내로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젊은이들도 많고 또 연식이 오래된 분들도 좀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더군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이 서울 자락이 탁 한눈에 툭 터져가지고 한눈에 들어와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이 그렇게 많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줄을 산에 올라가서야 서울을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예루살렘도 많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설이 뭐냐 하면 이 산은 시온산이 존재해 있는 그 산을 말할 것이다. 이런 첫 번째 학설이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보편적인 학설은 히브리인들에게 산은 항상 우상을 많이 섬기는 토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던 현장이 반드시 산이었어요. 그건 구약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신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은 이 산은 늘 사람들에게 해악을 주는 장소로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시편 120편부터 15편을 전부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이 산은 일반적인 우상을 섬기던 산이라고 봐야 문맥상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방향과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누구나 이 시인의 질문을 항상 하면서 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은 우리 호흡이 멈추는 시간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질 겁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고 누리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이 질문을 빗겨서 살아갈 사람은 없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늘 인생들은 그 답을 어디서 찾기를 원하죠? 산에서 찾기를 원해요. 산은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산은. 산은 굉장히 경이로움을 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식인들은 이데올로기의 산을 숭상하고 또 이 땅에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만몬이라는 산을 숭상하고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역사의 가장 그 아이러니가 지금 오늘 우리가 그대로 그 부메랑처럼 받고 있는 게 뭐냐면 핵폭탄이에요. 이 원자를 그 이론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이 이 원자탄을 사실상 만들었죠. 그 이론을 이용해서. 그것은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이기를 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원자력의 힘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인류 문명사회에 가공할 만한 산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원자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이 세상 지구촌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인류는 사실 이 지구를 20번 분해시키고도 남을 만한 이 핵폭탄, 원자력 때문에 매일 정부와 정부 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서구 문명과 동구 유럽 문명이 충돌을 하고 중국과 미국이 충돌을 하고 지금 가까이는 우리와 한 핏줄인 북쪽에서도 이것 가지고 계속 위협을 하고 인류의 가공할 만한 위협으로 지금 되돌려지고 있어요. 인간이 구하는 도움이라는 게 그래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절대적인 도움이다. 그런데 심지어는 현대 세계는 어떻습니까? 식량과 누구나 공유해야 될 보편적 가치마저도 무기화시키는 장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식량도 무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배골마 죽고 한쪽에서는 배터져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식량이 창고에서 푹푹 썩어져 나가는데도 또 아프리카 한쪽에서는 한 끼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길바닥에 짐승들처럼 그냥 인권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발생을 하고 그게 인간이 하는 짓이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도움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편 기자의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이 인류가 역사적으로 계속 물었던 질문이고 오늘도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2절부터 위대한 반전이라 그러죠?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사실 이 대답은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꺼내놓은 대답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은 뭡니까? 산은 뭐예요? 산은 피조물이에요. 천지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남긴 유명한 문구 중에 가장 공감만 가는 문구가 뭐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아, 그 최고의 명언이에요. 그 이상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자, 우리 성철 스님의 문구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정확한 정의입니까?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분이 기독교적 가치로 한 말은 아니겠지만 그걸 우리가 적용해보면 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이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산은 산이고 즉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이지 피조물에게서 진정한 도움이 나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1절과 2절을 기도 속에 계속 주장하시고 묵상해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구유를 신성시 여긴단 말이에요. 여자의 몸을 빌려 나셨어요. 그 근데 우리는 그 여자의 몸을 신성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카톨릭에서 하는 실수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봐야죠. 여러분들의 도움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거기까지 시선을 고정시켜서 우리의 기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성전에 어떻게 하는 노래라 그랬죠?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상향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것은 고지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어떤 전제를 담고 있는 시편인가 하면 비틀거리는 걸음을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게 갈지자 걸음을 걸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아주 넘어뜨리는 법이 없이 붙들어주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시편 8절까지 마치는 동안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도대체 몇 번 등장하는가 빨리 헤어보세요. 자, 시작. 1분 시간 드릴게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까? 지키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죠. 무려 몇 번이 등장을 해요? 여섯 번. 재밌죠?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아이, 제가 다 헤어보고 왔어요. 날 봐요.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시 같은 운율을 맞춰야 될 내용들을 기록할 때는 이 단어의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 딱 지키다라는 에제르라는 돕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썼어요. 물론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에제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에제르라는 말은 돕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죠? 그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왜 여섯 번에 걸쳐 지키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항상 성경에서 육은 육신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며칠 동안에 이루어지죠? 6일 동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6일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땀 흘려 수고해서 밭을 기경하고 열매를 내고 살도록 명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죠. 그날은 하나님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벽했다는 의미로서 안식을 하는 겁니다. 다음 날 또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라면 6일 동안 열심히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사는 시간시간이 고행이고 고생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우리를 우리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겠다는 약속입니까?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실수마저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 실수와 넘어짐마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어안으시고 그 연약함을 뚫어내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지킨다는 것은 완전한 보증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방해거리는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웅크리고 있는 불신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에요. 그 일 잘못되면 어떡하나. 혹시 들었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마지막 예를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열차 냉동칸에 청년 하나가 안에 들어갔다가 문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갇히게 되었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 안 들리죠. 아유, 큰일 났다. 이건 냉동칸인데 죽겠구나. 그리고는 그 청년은 점점 식어져 놓은 자기 몸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알루미늄판으로 된 냉동칸 벽에다가 자기 마지막 흔적을 남기게 돼요. 몸이 점점 식어온다. 피가 마르는 것 같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낙서를 알루미늄판에다 남겼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문을 열었는데 맨 구석 안에서 이 청년은 정말 자기가 느꼈던 것처럼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죽은 거예요. 더 기절할 만한 것은 그 냉동칸은 한 달 전부터 고장이 나서 냉동이 되지 않는 칸이에요. 그리고 산소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위에 뚫려진 구멍으로 공기가, 산소가 항상 유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고장난 냉동칸 안에서 갇혔다는 공포가 이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100의 걱정 중에 9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땡겨다가 갑을 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막는 가장 장애 요인이 그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구나 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우시는 자요 지키시는 자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또 우리 젊은이들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송가. 아, 내가 매일 기쁘게가 아니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268장. 힘있게 우리 박수하면서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여 다시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참 놀라운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
보혈의 능력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내우기 주님이로다
다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중요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첫째 기도가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토설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먼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지었던 저질렀던 모든 악함을 토설해야 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 됩니다 이 시간은 다른 기도 일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아비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목사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옳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악을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리 내서 옆에 사람 기도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소리로 절규하듯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토설하십시다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 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